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지도체계와 엘리트의 변동에 관해 발표한 박영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의 김일성 체제나 김정일 체제와 비교할 때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김정은 체제 어떤 특징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큰 특징은 이 당 지도체계에서 예, 조선노동당은 이제 정책기구하고 통제기구의 이중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구는 주로 이제 이 김일성 시대에 예, 정책 결정, 의사결정 성격이 강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통제기구, 즉 비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정일 개인이 직접 그 통제를 강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비서국 중심으로 운영했던 특징이 있는데 이 이번 당대에서는 이 기존의 정치국 중심의 의사결정 기능하고 지금 이 정무국으로 대체된 기존 비서국의 집행 기능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이런 이 동시 제기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는 이 통제 기능 을 여전히 강화하는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의 통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특징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무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앞으로 정무국의 네. 위상과 역할은 그러면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 정무국은 이 기존 비서국이 재편된 건데요. 이 비서국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국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집행기구. 집행에 대한 총괄 조직 지도 기구입니다.
네.
근데 이 정무국의 그 인물 배치로 보면은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국의 위원, 즉 이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하고 이 최룡해를 비롯해서 이 같이 배치된 8인 모두가 이 정치국의 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호명 순서도 동일한데 이렇게 볼 때는 이 정치국을 갖고 있던 그 의사 결정 기능과 이 기존 비서국이 지금 정무국으로 개편된 거에 대한 집행 지도 기능이 동시에 정무국에서 가능한
네.
즉 이 정책 그 집행 기능에 정책 결정 기능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이 정무국 신설된 정무국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정무국은 이 그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 김정은을 이 대표로 하는 체계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정무국의 위상도 훨씬 높아지고 역할도 강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은 정치국 위원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군사위원회는 축소된 것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네. 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지도부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그 작정 세력들이 많이 배제되고 주로 이 당의 군사 외교나 핵기술 이런 거를 주로 했던 그런 이제 그 군사 외교나 군사 기술 통들이 많이 배치되고 더욱이 여기에 이제 이 기존의 황정서뿐만 아니라 박봉주 내각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거는 이 핵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물로 내각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북경제제재라는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대북경제제재에서 그 허점, 가장 큰 허점이 이 북한의 인민생활, 즉, 국민의 인민생활과 관련된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각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제재, 인민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정책을 고도화할 때 이때 그 예산을 끌어오는데 이 군수 산업으로 안 될 경우 이 인민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와의 거래나 아니면 내부의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 경제를 통해서 내각을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지금 내각 총리 박봉주가 합류된 네. 것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또 하나 관심이 쏠린 대목은 이 세대 교체와 함께 예, 최룡해 등 이 빨치산 세력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였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위상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이 김정은 정권이 빨치산 세력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네.
이 김양근 비서가 사망한 이후에 최룡해가 갑자기 혁명화 위에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치국, 그다음에 정무국, 그다음에 군사위원회 이런 3대 권력기관 모두에 만주 항일 빨치산 세력의 후예들, 즉 이 망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여전히 그 만주 항일 빨치산 세력들이 이 지속적으로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배연합의 중심축이라는 게 확인된 거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요. 김정은 체제는 그러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그 초점인데요. 이 여러 예상과 다르게 실제 김정은의 개인 독재 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기간에 이 고위직 간부 숙청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간부들을 이제 이 마치 이 자신의 아주 그 아주 노배한 간부들을 이 하루 아침에 뭐 이 자르고 다시 고위직으로 올리고 거기다가 대남 대외 이 가감한 그 예측 불가능한 도발 행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이제 이 중심에 2014년 이후에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이 행보가 여기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아예 고위직들의 이 소위 80대 연령 80대들이 많이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중심 이 원로회처럼 정치국의 원로회처럼 이 원로들이 쭉 그 포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김정은 개인 독재 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고화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김정은이 이 소위 당 중앙위원회에 포진해 있는 상대로 젊은 이 새로운 신임된 약 55%의 그 인재들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고위직으로 등용하는가 이것이 이제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의 박영자 박사를 연결해서 노동당의 지도체계와 엘리트의 변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